같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보세요. 나를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되면 직결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에레미야는요,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알지만 생명을 걸고 오늘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 에레미야의 주께서 부르신 사역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영적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의 용기를 배우자,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에레미야의 예언의 배경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지도자를 주축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샤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시는 분. 꼭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왜 말씀하실까요? 부모들 왜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하죠? 잘 되라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얼마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 있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더 높은 사랑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말씀하시냐?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내용을 가감하지 말래요. 한마디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빼놓지 말고 모두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진정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한 말씀도 가감하지 마라.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지금 누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금방 여러분 모든 것이요 거기에 다 집중하지요. 뭐 술은 붓고 안 붓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져요. 그죠? 수능 보려고 공부 잘하는 애들과 갑자기 아파서 중대병원 갔다 그러면요, 수능 시험 잘 봐야지 그 걱정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사냐 죽느냐가 문제인데요.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은 쉽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려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별거 아닌 걸 갖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막 양 속에 분노가 끓고 막 미움을 막 푹푹 한숨을 쉬면서 그냥 그러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니까 가감하지 말고 꼭 전하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나요? 3절이요. 그들이 듣고, 같이 읽으세요.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나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 백성이에요. 아주 마음이 강박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혹시나 네가 가서 그렇게 전하면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예정된 재앙을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정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멸망치 않기를 원했던 거죠. 이 백성이 재앙을 받기를 원치 않는 것에서 혹시나 예레미야냐 네가 가서 전하면 가감하지 않고 전하면 저들이 혹시나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의로 죄의 형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것이요 복이란 얘기예요. 안 나오면 무슨 회개할 것 생각도 안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와서 뭐 말씀을 들어야 뭐 회개할 기회도 생기는 거지. 말씀도 않는 사람이 무슨 회개할 기회를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잘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보는 비결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이요 악한 자식이라도요 버릴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아요. 어머니는요 자식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못됐다고 버립니까 여러분? 못돼서 저거 못됐으니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안 들어오면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냐고 여러분이.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당자의 비유 얘기잖아요. 그 아들이요 나가면 탁 털어먹고 창기와 놀아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알아요. 자기 자식을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내보내고 그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상거가 뭔데. 이거 아주 이제 이게 돼지의 쥐엄 열매도 못 먹어서요 아주 그러지 않았겠어요. 빼짝 말고 그지꼴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언제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써 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요. 시집장가 가면 평안하게 살아야지 자꾸 싸우고 살아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너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요, 반드시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요,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요, 사람을 보고 절망해요. 반드시 그래요.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죽으면 내일 모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을 주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선순위를요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선순위로 바꾸라고요.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피곤해서 못한다고 핑계도 잘 되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다른 것 쳐다보고 있는 게 힘이 없죠. 그래서 언제나 피곤하다, 못한다, 자꾸 핑계를 대죠. 잘 보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골방에서 가지던 성전에서 가지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4절이에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6절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심판의 근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실로가 파괴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너의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실로 지역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요. 예레미야 시대의 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황폐한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처럼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다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요 말씀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우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힘을 안 기려서 일본 앞에 또 먹힌다? 이건 미련한 백성들이죠. 한 번 먹혔으면 됐지. 또 먹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옛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순종하기를 거부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7절이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다 들었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듣잖아요, 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나? 이게 8절이에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 우리가 그러네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건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너 신성모독한 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레미야 너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까지 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문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신학을 가졌던 사람들. 성전신학이라는 뭐냐,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언제나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어요. 이들의 이 아니하고 잘못된 태도에 예레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기억했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이 뭐 실로같이 망하고 황폐할 것이다? 저건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원한 번영 약속을 하였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거짓 선자는 한결같이, 거짓 선자가 그 시대도 훨씬 많았어요. 아,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신성모독을 하는 거짓 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6장을 쭉 내려보면 13절에 또 얘기하세요.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예레미야의 이 본보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듣기 좋은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 자신에게 주님은 정말 너 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요새 행하는 것이 참 복받을 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 좀 회개해야 되겠다. 너 행실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들 좀 회개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참 니들 하는 것이 보기에 좋아서 복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을 전하는 말씀인지를 아는 분별력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엊그제 장로님들에게도 이 말씀 드렸어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분별이란 말은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낸다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한 것을 구별해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걸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가 악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런데 이 백성은 못 알아들었어요. 선지자들도 거짓 선자가 많았고요. 대제사장들도 못 알았고 지도자들도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언제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린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주님이여 빛을 비춰줘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둠 속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돼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정말로 날마다 소생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진실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에 가면 바울이 잠수당했던 터에 성당이 되어져 있어요. 저도 간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 다 기억이 미안한데 이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곳 지명이 트레폰타나라는 지역이에요. 트레는 셋을 뜻하는 얘기고요. 폰타나는 샘을 뜻하는 단어예요. 바울의 사형 집행관이 바울의 목을 탁 쳤더니 그 목이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튀었다는 그 튄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고 붙여진 이름이 트레폰타나예요. 성당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잠수당할 때 사용된 돌기둥 하나가 거기 있고요. 세 번 튀었다는 그곳에 세 개의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옆에 조각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조각판에는 로마 군인이 돌에 묶인 바울의 목을 칼로 치는 장면이 조각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표정이 지금 벌써 제가 오래됐어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생각해 보니까 그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가서 다시 하도 오래돼서 그땐 그런 의미를 내가 깊이 모르고 갔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고 내가 성경을 더 옛날보다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많이 연구했으니까 그 상태를 내가 마음으로 알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장면이구나. 이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바울이 진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았던 바울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던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이 본문의 에레미야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이 사회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늘 이 밤 내가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말씀 기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통성으로 좀 기도할 것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언제